이지연의 책 읽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이전의 책 읽는 라디오 이 시간에는 한국의 주옥 같은 단편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향 작가의 단편 소설 벙어리 삼룡이 제2부를 낭독해드립니다. 작가 나도향은 1902년 서울에서 출생해 1926년 24세의 나이에 급성필염으로 요절했습니다. 나도향의 초기 작품의 경향은 남녀 애정 중심의 낭만적 경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향은 후기 작품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으로 초기의 낭만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사실주의로의 변모를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벙어리 삼룡이는 오생원 댁의 삼룡이라는 벙어리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삼룡이는 아주 못생긴 추남으로 땅딸 보여 옴두꺼비처럼 생겼으나 마음씨 곱고 진실하며 주인에게 충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평생 눈치로만 사는 벙어리지만 늘 조심성이 있어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삼룡이는 그 집의 외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몰락한 양반집 딸이지만 무남 동료로 자란 아름다운 색시였습니다. 세서방은 본래 개망나니 같은 사내였습니다. 색시가 세서방에게 매일 몹쓸 구박과 매질을 당하는 것이 삼룡으로서는 너무도 애처롭고 가엾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연정으로 변해 색시를 사모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세서방에게 매를 맞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날 밤 오생원 집에는 불이 납니다. 죽음을 무릅쓴 삼룡이는 집안으로 뛰어들어 주인을 업어다 놓고 다시 들어가 색시를 안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무릎에 누이고 있었고 그의 울분은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얇게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1925년 여명 창간호에 발표된 벙어리 삼룡이는 한국 근대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단편소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벙어리 삼룡이는 흡사 일제의 질곡 아래 신음하던 당시의 한국인의 비애를 상징하는 인물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벙어리 삼룡이 시작하겠습니다. 벙어리 삼룡이 나도향. 그의 가을이다. 주인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색시는 신랑보다 두 살 위인 19살이다. 주인이 본시 자기가 언제든지 문벌이 얕은 것을 한탄하여 신부를 구할 때 첫째 조건이 문벌이 높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문벌 있는 집에서는 그리 쉽게 색시를 내놓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그 어떠한 영락한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오다시피 하였으니 무남동리에 딸을 둔 남촌 어떤 과부를 꿀을 발라서 약혼을 하고 혹시나 무슨 딴소리가 있을까 하여 부랴부랴 혼례식을 올려버렸다. 혼인할 때 비용도 그때 돈으로 3만 냥을 썼다. 그리고 아들의 처갓집에 며느리 뒤 보아주는 바느질싹 빨래싹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2,500 냥씩을 대어주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당히 견디기도 하고 또는 금지 오격같이 기른 터이라 구식 가정에서 배울 것, 익힐 것 못하는 것이 없고 게다가 또는 인물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조금도 구김이 있지 아니하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아,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야 까마귀지. 아직도 절딱선이가 없어. 색시에게 쥐어지내겠지? 아유, 신랑에겐 과하지. 동네집 말 좋아하는 옆에 애들이 모여 앉으면 이렇게 비평들을 한다. 어떠한 남의 걱정 잘하는 마누라님은 간혹 신랑을 보고는 그대로 세워놓고 아 글쎄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쌤이 좀 나요. 저리고 어떻게 색시를 건드려 가노? 색시방에 들어가기가 부끄럽지 않남? 하고 들이대다시피 하는 일이 있다. 이럴 적마다 신랑의 마음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후에 그를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한다. 또 그의 고모 되는 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아 이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니? 하고 타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그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한 자기 아내가 더욱 밉살머리스러웠다. 옆편 내가 다 무엇이냐? 저 빌어먹을년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를 굴지. 혼인한 지 며칠이 못되어 그는 색시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집안에서는 야단이 났다. 마치 돼지나 말새끼를 혼례시키는 것 같이 신랑을 색시방으로 집어넣으려 하나 막무가내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때려서 자기의 외사촌 누이의 이마를 뚫어서 피까지 나게 한 일이 있었다. 집안 식구들이 하는 수가 없어 맨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밀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풍파를 더 일으키게 하였다.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마루 한복판에 태지를 쳤다. 그리고는 이년 네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눈앞에는 보지도 마라 하였다. 밥상을 가져오면 그 밥상이 마당 한복판에서 제주를 넘고 옷을 가져오면 그 옷이 쓰레기통으로 나간다. 이리하여 색시는 시집 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다. 울면 요사스럽다고 때린다. 또 말이 없으면 빙충 맞다고 친다. 이리하여 그 집에는 평화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것을 날마다 보는 사람 가운데 알 수 없는 의혹을 품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곧 벙어리 삼룡이었다. 그렇게 예쁘고 유순하고 그렇게 얌전한 벙어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만큼 선녀 같은 색시를 때리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이었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건드리기도 황홀할 만큼 숭고한 여자를 그렇게 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잊지 못할 일이다. 자기는 주인 세서방에게 개나 돼지같이 얻어맞는 것이 마땅한 이상으로 마땅하지만은 선녀와 짐승의 차가 있는 색시와 자기가 똑같이 얻어맞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다. 어린 주인이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다. 어떠한 달밤 사면은 고요 적막하고 별들은 두문두문 눈들만 깜빡이며 반달이 공중에 뚜렷이 달려있어 수온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낸 듯이 청명한데 삼룡이는 검둥게 등을 쓰다듬으며 바깥 마당 멍석 위에 비스시 드러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여 보았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였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 달이나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 주인 새아씨가 된 것도 같고 주인 새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자기를 어린 주인이 때리고 꼬집을 때 감히 입 벌려 말은 하지 못하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이 그의 두 눈에 나타나는 것을 다시 생각할 때 그는 부들부들한 개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감격을 느꼈다. 개는 꼬리를 치며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벙어리에 손을 핥았다. 삼룡의 마음은 주인 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또는 그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에 넘치었다. 그것은 마치 살구를 보면 입속에 침이 도는 것 같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새댁이 온 뒤에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안 출입을 금하였으나 벙어리는 마치 개가 마음대로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무 의심 없이 출입할 수가 있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서 길에 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들여다 놓인 일이 있었다. 그때 아무도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새색시 혼자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이 꼴을 보고 벙어리에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그 후에 쓰던 비단 헝겊 조각으로 붓이 쌈지 하나를 만들어준 일이 있었다. 이것이 세서방님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색시는 어떤 날 밤 자던 몸으로 마당 복판에 머리를 푼 채 내동쟁이가 쳐졌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또다시 의분의 마음이 뻗쳐 올라왔다. 그래서 미친 사자와 같이 뛰어들어가 세서방님을 내어 던지고 새색시를 둘러메웠다. 그리고 나는 수리와 같이 밭가사랑 주인 영감 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앞에 내려놓고 손짓과 몸짓을 10번, 20번 거푸하며 하소연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는 주인 세서방님에게 물풀에로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이 눈을 얼러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다. 그 때릴 적에 세서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 옆편을 건드려! 하고 붓이 쌈지를 빼앗아 갈갈이 찢어서 뒷간에 던졌다. 그리고 이놈아, 이제는 주인도 몰라보고 막 쳐. 이런 것은 죄! 하고 채찍으로 그의 뒷덜미를 갈겨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였다. 벙어리는 다만 두 손으로 피일 뿐이었다. 말도 못하고 고개를 몇백 번 코가 땅에 닿도록 그저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비로소 숨겨있던 정의감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픈 것을 참아가면서도 북받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 그때부터 벙어리는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 벙어리로 하여금 궁금증이 나게 하였다. 그 궁금증한 것이 묘하게 빛이 변하여 주인 아씨를 배웁고 싶은 심정으로 변하였다. 배웁지 못함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몹시 애상의 정서가 그의 가슴을 저리게 하였다. 한 번이라도 아씨를 배울 수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나더니 그의 마음의 넋은 느끼기를 시작하였다. 센티멘탈한 가운데에서 느끼는 그 무슨 정서는 그에게 생명 같은 희열을 주었다. 그것과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때는 그대로 대강이로 담을 뚫고 들어가고 싶도록 주인 아씨를 배웁고 싶은 것을 꾹 참을 때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었다. 주인이 전보다 많이 밥과 음식을 주고 더 편하게 하여 주었으나 그것이 싫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집 가장자리를 돌아다녔다. 하루는 주인 세서방님이 술이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수선수선하여지며 계집하인이 약을 사러 갔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계집하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계집하인은 한 주먹을 뒤통수에 대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둘째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 집 주인은 엄지손가락이요. 둘째 손가락은 세서방이라는 뜻이요. 주먹을 뒤통수에 대는 것은 옆에내라는 뜻이요.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예쁘다는 뜻으로 벙어리에게는 쓰는 암호다. 그런 뒤에 다시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 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이니 그것은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알을 적이 하는 말 대신의 손짓이다. 벙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계집하인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들어서며 놀라는 듯이 멀거니 한참이나 있었다. 그의 가슴은 무섭게 격동하였다. 자기의 그리운 주인 아씨가 죽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는 두 주먹을 마주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두어 시간이나 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다. 그는 밤이 깊어갈수록 궁금증 나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앉았다 하더니 2시나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서 뒤로 돌아갔다. 그는 도둑놈처럼 조심스럽게 바로 걷는 방 뒤에 미닫이 앞 담에 서서 주저주저 하더니 담을 넘었다. 가까이 창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살피다가 그는 진저를 치며 물러섰다. 어두운 밤에 그의 손과 발이 마치 그 뒤에 서 있는 감나무 잎같이 떨리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팔에는 주인 아씨가 한 손에는 기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뻗뛰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둥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다. 집안이 야단났다. 아유, 집안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 벙어리를. 어떻든 알 수 없는 일이야. 하는 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댄다. 그 이튿날 아침에 벙어리는 온몸이 진익은 것이 되어 마당에 거꾸러져 입에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새서방이 쇠줄 몽둥이를 들고서 문초를 한다.
이놈!
하고는 음란한 흉내는 모조리 하여가며 건넌 빵을 가리킨다. 그러나 벙어리는 손을 내저울 뿐이다. 또 몽둥이에는 살점이 묻어나왔다. 그리고 피가 흘렀다. 벙어리는 타들어가는 목으로 소리도 못 내며 고개만 내젓는다. 그는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며 이마를 땅에 비비며 고개를 내흔든다. 땅에는 피가 스며든다. 새서방은 채찍 끝에 남뭉치를 달아서 가슴을 훔쳐 갈겼다가 힘껏 잡아 뽑았다. 벙어리는 그대로 거꾸러지며 말이 없었다. 새서방은 그래도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어제 벙어리가 새로 갈아놓은 낫을 들고 달려왔다. 그는 그 시퍼렇게 날선 낫을 번쩍 들었다. 그래서 벙어리를 찌르라 할 때 벙어리는 한 팔로 그것을 받았고 집안 사람들은 달려들었다. 벙어리는 낫을 뿌리쳐 저리로 내던졌다. 주인은 집안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모든 일을 들은 채 만 채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아니하며 집안에서는 색시를 쫓는다고 야단이다. 그날 저녁에 벙어리는 다시 끌려 나왔다. 그때는 주인 새서방이 그의 입던 옷과 신짝을 주며 눈을 부릅뜨고 손을 멀리 가리키며 가! 이제는 우리 집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이 소리를 듣는 벙어리는 기가 막혔다. 그에게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이 없다. 살 곳이 없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죽을 줄밖에 몰랐다. 그는 새서방님의 다리를 껴안고 애걸하였다. 말도 못하는 것을 몸짓과 표정으로 간곡한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새서방님은 발길로 지르고 사람을 불렀다.
이놈을 좀 내쫓아라!
벙어리가 죽은 개 모양으로 끌려나갔다. 그리고 대갈빼기를 개천 고색에 들이박히면서 나가 곤드라졌다가 일어서서 다시 들어오려 할 때는 벌써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마음으로는 주인 영감을 찾았으나 부를 수가 없었다. 그가 날마다 열고 날마다 닫던 문이 자기가 지금은 열려 하나 자기를 내쫓고 열리지를 않는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거두던 모든 것이 오늘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값이 오늘에는 이것이다. 그는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밤은 깊었는데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남대없는 화염이 벙어리 있던 오생은 집을 에워쌌다. 그 불을 미리 놓으려고 준비하여 놓았는지 집 가장자리 쪽 돌아가며 흩어놓은 풀에 모조리 돌라붙어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듯이 타오른다. 불은 마치 피 묻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의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집 한 채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이와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낮에 이 집을 쫓겨난 삼룡이다. 그는 먼저 사랑에 가서 문을 깨뜨리고 주인을 업어다가 밭 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가려 할지 그의 얼굴과 등과 다리가 불에 데어 쭈그러져 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걷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색시는 없었다.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또 없고 새서방이 그의 팔에 매달려 구원하기를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다시 석가래 불이 시뻘겋게 타면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오다가 문설주가 떨어지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몰랐다. 그는 다시 광으로 가보았다. 거기도 없었다. 그는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그는 색시가 타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시를 안았다. 그리고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나갈 곳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쥐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는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얇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지연의 책 읽는 라디오. 나도양 작가의 벙어리 삼룡이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방송인 이지연이었습니다.